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야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일본에 사는 한 사제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월 31일 출근하던 아버지가 여름방학 숙제를 다 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도 안 했는데요. 대책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시며 어쨌든 오늘 하루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놔라 하시고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매미를 잡으며 놀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아들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화를 더 도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뺨을 계속 때렸고 아들의 뺨은 금세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심한 짓을 했을까? 가족들 부양에 지쳐서 그랬을까? 직장에 치여 그랬을까? 본디 성격이 개박해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숙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늘 서툴기만 한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에 맞춰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럴만합니다. 둘째 아들의 분량이 많고 그 인생이 극적이니까 그럴만합니다. 제 성경책에는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아버지 비유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도권에 속한 명망 높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도권에 속한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촌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잘 봐준다 해도 대중의 인기 정도나 모으고 다니는 주니어 랍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경건한 랍비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고 식사도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었고 영리한 자라면 의당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뒷담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뒷담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소위 경건하다 하는 자들이 자신을 두고 뭐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된 인간들, 그 인간들과 먹고 마시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문제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한 부류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싶어합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들춰내고 깔보고 뒤집어놔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저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래야만 자신이 옳아 보이니까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분리해야죠. 나누고 가리고 자르고 갈라 스스로를 세워야죠. 그럴수록 주님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우월감인데 이 우월감은 자기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절 세리와 죄인들은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의 친구로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주님은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1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하였는데 사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규정에 의거하여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3분의 1을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정서로 볼진데 이놈은 후레자식이었습니다.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도 시원찮을 놈이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보 아버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얼마 안 돼 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경우 우린 전문어로 토꼈다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요 후레자식이 잔머리를 살살 굴려 급전을 땡겨서 외국으로 토낀 겁니다. 먼 나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택한 자리였습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둘째 아들은 해방감을 만끽하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마음에 채우고 싶었던 것은 쾌락이었고 정욕이었습니다. 명품을 걸치면 명품 인생이요, 명사를 만나면 명사 인생이요, 명당에 누우면 명당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자아 실현이요, 자유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의 흉년이 크게 들자 둘째 아들은 줄여야 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허비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헛된 욕심을 품었으니 허욕이요, 실속 없이 거칠에만 쫓았으니 허세요, 어리석은 이름만 남겼으니 허명이, 그가 허비한 인생의 실체였습니다. 사람은 성 속의 경계에서 삽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욱 그리합니다. 신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인생을 속의 세계로 채우는 이가 많음은 당연지사였는지 모릅니다. 명품 인생, 명사 인생, 명당 인생, 그 인생을 꿈꾸며 허욕과 허세와 허명의 삶을 삽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하면서도 돈이 전부인 세상에 몸 담그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채우려고 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한 것이 닮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고 내 부모가 둘째 아들이고 내 배우자가 둘째 아들이고 내 자식이 둘째 아들이고 내 이웃이 둘째 아들입니다. 명품 인생, 명사 인생, 명당 인생을 꿈꾸며 살지만 허역과 허세와 허명의 삶으로 굶주려가는 인생 모두가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요, 죄인들인 겁니다.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초대한 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겸상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맞습니다. 겸상을 해서 좋을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놈 취급만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분명한데 어떡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굶주려봐야 비로소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못된 습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등이 백가죽에 딱 달라붙자 그제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본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 했으니 밑바닥 인생을 둘째 아들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하루 종일 더러운 돼지 틈에서 뒹굴다가 주림배를 붙잡고 돼지 우리 한편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의 별이 더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무슨 눈물인가? 무슨 눈물인가? 서름인가? 후회인가? 이런 몹쓸 눈물이 있는가? 철양에서 우나 그리워서 우나 내 아버지 집에선 풍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난 이대로 주려 죽을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19절과 2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의 깜빡이를 켜고 가던 인생 차량을 하나님 쪽 깜빡이로 켜고 핸들을 꺾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깜빡이가 자신의 자아에서 아버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아버지 앞에서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며 저항입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죄입니다. 이에 반해 태만과 기만이라는 죄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태만은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절망과 무관심으로 하지 않는 죄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입니다. 기만은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속이는 죄입니다. 나중엔 자기 자신조차도 속고 속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왜 저 같은 인간을 만나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내나 아이들에게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전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 같은 비참한 인간을 만나야 하니 힘드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겸손하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행위를 죄의 삐뚤어진 형태로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는 일그러진 자존심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공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며 태만입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기만입니다.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겠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만과 기만의 죄는 회개 속에 쉽게 스며듭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면 아버지가 받아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회복은 자기 비화, 태만, 기만, 거짓 겸손, 자기 멸시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존심보다 큽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교묘하게 숨겨진 교만입니다. 2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먼저 발견한 것은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들이 사라진 자리를 아버지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아들은 온다. 사라진 바로 그 자리로 내 아들은 다시 온다. 내 눈이 먼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내 아들을 내가 제일 먼저 본다. 실제로 저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성경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버지의 눈을 거의 감겨있는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닮은 겁니다. 측은히 여겨로 옮긴 동사의 원형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심장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보게 하였고 둘째 아들을 용서하게 하였고 둘째 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리로 배운 그따위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깊게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팔팔 살아 움직이는 은혜입니다. 내 죄가 깊어 멀어진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달려내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내 눈을 뜨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새 옷과 가족의 인장이 새겨졌을 바지, 집에서 주인만 신을 수 있었던 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아들됨을 복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을 놔두고 낯선 아이에게 가서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낯선 아이도 저를 아빠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낯선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저는 큰일 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아빠라 불러 당황하셨죠? 저도 아저씨를 아빠라 불러 당황했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란 말은, 딸이란 말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아픔으로도 이어져 있고 기쁨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떠난 둘째 아들은 아픔이었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기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밥상은 하나님 나라의 밥상이었고 둘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잔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밥상은 이처럼 죄인들을 위한 밥상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을 위한 밥상입니다. 그 밥상은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집에서 울려나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을 통해 그 연유를 알게 된 맏아들은 노하여 집에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아들의 반란이 집을 떠난 것이었다면 큰 아들의 반란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집, 그런 아버지의 집이라면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 역시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도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로 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예절인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 맏아들을 달랩니다. 맏아들은 억울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지키며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언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자신과 자신의 벗으로 즐기게 하도록 한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는단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는 모두 당신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조차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 지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동생을 분리했고 나누었고 갈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스스로 종처럼 살며 자신의 성김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에 바빴던 자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법을 배운 자입니다. 그 결과 동생을 공정함과 심판의 잣대에 올려놓았고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리 하였습니다. 맏아들의 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를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으며 이 시대의 무정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의와 심판의 잣대에 올려놓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의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들입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의 노예로 오직 의무감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또 다른 탕자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뿐임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완전 다릅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고 내 모든 소득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마친 주님이 자기를 옳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우린 영성이 깊어져야 하고 말씀에 능통해져야 하며 봉사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영성이 깊다 하여 스스로 말씀에 능통했다 하여 스스로 봉사에 헌신했다 하여 부족한 이들을 멸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우린 이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이 시대의 바리새인 맏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용서와 기쁨과 사랑의 집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집입니다. 어찌 조금 더 깊다 하여 조금 더 안다 하여 조금 더 헌신한다 하여 분리하고 나누고 갈라 평가자의 위치에 서고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학력으로, 지역으로, 신앙 경력으로, 성별로, 나이로, 서열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담을 주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손에 있는 목과 망치를 내려놓아야 둘째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등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잔치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는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맏아들을 아버지는 예, 예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아, 맏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의 집은 평가와 심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화평이요, 평안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너의 동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맏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웃고 노래하고 춤춰야 하는 동생이요 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밥상 식구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함께 일을 한다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함께 살아야 한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오름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작은 딸 방귀 소리를 압니다. 제가 소파에서 방귀를 끼면 제 작은 딸도 뽕 하고 방귀를 끼고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 큰딸의 방귀 소리는 근래 들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큰딸은 제 앞에서 방귀를 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딸의 방귀 소리를 모르는 아빠입니다. 큰딸의 방귀 소리만 모르겠습니까? 아빠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폴 트루니에는 그리스도인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Listening Ear입니다. Listening Ear, 직역하면 듣는 귀라는 뜻이고 의역을 하자면 들으시는 하나님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역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제목을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까? 역자는 목사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이리 대답했다 합니다. 귓가에,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인들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을 속삭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은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큰 소리, 옳은 소리, 찬양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신음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 심지어 죄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정녕 귀를 핥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내 방귀 소리도 다 헤아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일본에 사는 사제의 이야기를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난 그 다음 주일 아버지가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블록 장난감도 사주시고 맨 위층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사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스토랑에서 먹은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몰랐지만 그때 아버지는 사과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서투른 방법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아들에게 잘못을 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 철부지 아들에게 말입니다. 아버지라면 성숙하지 못해도, 많이 부족해도 자식에게 잘못을 빌 줄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실수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화평의 집이요, 평안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았을 때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밥상을 차려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지금도 세상의 어둠과 고통과 절망을 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위해 등불을 들고 계시는 아버지 옆에 서서 기쁨으로 함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옷을 입고 기고만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품어야 했는데 내 옳음과 의를 가지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고서 사랑의 눈이 먼 아버지를 이용하고 원망했습니다. 덜끝만치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놓고 무엇이 됐냐 으쓱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뚫고 돌아오는 자들을 아버지와 함께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밥상을 차려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버지 집 식구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도 사랑으로 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